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레위기가 두 파트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뒷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다 나누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11장에서 20장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다운 건강한 삶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절충하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런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른 그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아는 것. 그래야 이제는 그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든 다시 뭔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비록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뭔가 그냥 열심과 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왜곡된 신앙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5년 다녔다, 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뭐 30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방향이 들렸다면 나는 처음부터 30년 동안 다른 방향으로 달려온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함께함이 어렵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비록 1년만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과 같은 뜻대로 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함께함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방향이 달라지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처음,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 레위기의 시내산 언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끝까지 살폈고, 그 다음에 지금 레위기를 살피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살필 때도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부분이라고 또 보면, 이제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 마지막까지인데, 이 두 번째 파트의 이제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 이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그 성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11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내산 언약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법들처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별의별 법들이, 규칙들이 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 그런 최소한의 규례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의 핵심은 그때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통해 살폈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각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인권 존중, 생명, 사랑, 공평과 정의.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다라는 것 좀 잊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 뭐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후 문맥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권 존중과 생명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역사를 살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아야, 그래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지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 규율을 주셔서 이걸 안 지키면은 너네는 지옥이고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죽음의 땅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셨고, 그 초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라는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전체를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당연히 궁금해야죠. 어떤 게 예수에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가. 여러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과 역사를 잘 찾아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뭐 시내산 언약으로 하십시다, 그 이후로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내용을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 시대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뜻을 왜곡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아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성도로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행위로 인한 그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역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구약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다 믿음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믿음의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의 얘기인데 우리가 자칫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이 율법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반드시 습득하고 어떤 신앙생활 이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화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끝까지 살필 건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까지 살필 겁니다. 자, 11장에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음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하려면, 우리가 젓가락을 우리 아시안들은 잘 쓰잖아요. 젓가락은 일자로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얘기에서 지금 먹는 먹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되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그 첫 얘기가 먹거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건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돼서 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어류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류 중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대부분 보면 맹금류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새를 잡아먹는다든가 썩은 시체를 뜯는다든가 뭐 이런 새들은 절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가이드를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안타깝게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구약의 전체 중요성을 알고 읽어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의 경우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혼란이 올 수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치요,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물론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어떤 음식이든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방인 전도가 막 시작될 때 1차 전도가 끝나고 나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 알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때 사도행전 15장 베드로 그때 뭐 이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회의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건 안 된다. 피 먹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거는 교회인 우리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공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편견 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건 신약의 얘기고 그러면 이 시대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여기 11장에 음식과 관련된 장에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음식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이런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18세 그럼 보통 이제 성년이 되는 나이인데 이 성년에 된 나이에 이 보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집트처럼도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회 규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언약 당시 우리가 살폈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 규범을 말씀할 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올 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조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성적인 문제에 말씀할 때 좀 더 아무튼 특이했던 거는 너희가 이집트 풍속이나 가나안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 관련된 거, 성적인 문제, 우상 문화와 관련된 거, 사회 문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 장에 가면은 내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를 재차 강조를 하시는 거죠. 레위기 자체가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 11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오히려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를 알 때 자유할 수는 있으나 자유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뜻까지 외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먹어라 저건 말아라 율법주의가 돼서 오늘날 뭐 이 안식교나 또는 여기 뭐 유대인들이나 자칫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뜻이 무언가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은 뭐 정결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장은 출산 후에 여인이 겪게 되는 부정함에 대해서,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게 된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차라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피부병, 문둔병, 뭐 전염병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는 성병입니다. 남녀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분비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금령, 금하는 분명한 명령이 나오고 있고 12장에서 15장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조심해야 되고 뭘 따라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 기준일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일단 기준을 떠나서 일단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건 그냥 받아들일 가이드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원래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본 모발폰 같은 경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 보면 항상 설명서가 따라 나옵니다. 이 만든 사람이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은 피해라,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라 나오죠. 그럼 우리는 왜 이거를 물에 넣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고민하면서 물에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쓰고 바르게 쓸 수 있죠.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그냥 우리가 따르며 섬길 법으로, 순종할 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뭘 같은 일을 해도, 여기 애들, 조그만 애들 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은 커가면서 이게 뭐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도 궁금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정말 우리의 대속 산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 규례와 법도 중에 뭐 지난주 나눴던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이 오심을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그런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은 그 제사 제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온전하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제사라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거를 행했던 의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는 무엇인가를 이 제사법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고 해야 돼 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원리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 시대에 과연 우리를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되어 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급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을 비롯한 레위기를 통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건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감죠. 기도를 하면서 뭔가가 들려온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인생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바른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나 이 기자들이 말하듯이 성경 기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들으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사 제도나 이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내려온 걸 봤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며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음식과 관련돼서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우리 뭐 선배들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정결과 부정하는 구분이 종교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신을 섬기던 그 형상화된 짐승들, 그 짐승들이 여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으로 다 분류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것은 모두 이방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고대 근동의 여러 곳에서 지금 이 금송아지, 송아지 같은 경우나 소 같은 경우도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섬겨졌는데 하나님은 그 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종교적인 의미로만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학적 의미인데요. 레위기가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부감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뭔가 이어져가는 질서, 체계, 형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좀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다.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종교적 제사적 상징이 아니라 그냥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분별되는 이 종류들 대부분이 이 팔레스틴의 생존 환경에서 생태적으로나 또는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걸 전부 부정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쓸모가 적다고 여겨지는 짐승들, 그런 것들은 모두 만지거나 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혐오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돼지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뭐 고대 중동 지역에선 이 돼지 고기 같은 게 굉장히 성행했었다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단지 이게 또 뭐 사회학적 의미만 갖고 해석하기도 부족이죠. 자,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경외 사상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함, 부정함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뺏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들을 방지하려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으로 간주한 거나 또 피나 뭐 정액을 흘리는 이런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다 그 뜻에는 생명 존중 사상. 아까 그 인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알겠지만 생명 존중 사상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의 그 이면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해라 꼭 피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도덕적 윤리적 의미로 보아도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시원하게 해석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 이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이유는 위생적 의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부정한 먹거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식용으로 삼기에는 좀 해롭거나 더러운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그것을 먹는다고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과거에는 그것을 알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 과학과 의학과 이 식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충분히 그 이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개고기처럼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점차 어떤 걸 이렇게 몸에서 고지혈증 같은 거를 유발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죠. 젊을 때는 뭐 돌을 씹어 먹어도 뭐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운동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차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보통 30대 좀 넘어서 결혼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몸매를 여자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대로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우리 식습관이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동물의 지방질이 피를 타고 계속 돌다가 나중에 그게 간에 쌓이는 거고 그게 심해지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그 지방간이 심하면 이제 간 경화가 오는 거고 간 기능 부정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먹으면 병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미끄럽고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생물들은 조류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먹이사슬의 윗부분에서 마치 썩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아무튼 그런 종류의 이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이 축적돼서 이걸 먹으면 사람에게 위험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뭐 양식이나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모든 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것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를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무슨 수로 이걸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건강하기 원하면 기도로 건강을 얻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법칙을 따라 먹으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교가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틀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먹어요. 뭐 삼육두유 같은 경우 그쪽 계열이 안식교 계열인데 아주 괜찮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영부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은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기도가 아니라 어떠라고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괜히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로 어떤 분들은 뭐 임신이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이 또 계신 분들도 병에 있는 분들도 애들 특히 요즘에 그 저 아토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을 그 믿고 이렇게 권유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먹어라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이 대부분 율법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한 걸 맛있다, 건강식이다, 보양식이다 이러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먹을 때 실제로 임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원래 건강을 찾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들의 죽은 사체에 닿는 경우 이제 부정하다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죽은 사체가 되면 죽으면 몸에 있던 병균이나 기생충들이 급속하게 막 다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 닿았을 경우 쉽게 말해서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접촉할 경우 항상 몸이나 옷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 결국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법도의 이 규례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데 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교적 규칙, 종교적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얘기가 건강 얘기인 거예요. 이 율법을 자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런 역사적인 것과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지들이 많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잘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2장에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그 이 여인, 이 산후조리해야 되는 이 여인을 이 부정한 이 여인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것도, 부정하다는 게 이 사람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생의 중요성을 모르던 그런 시기에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상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소독이다, 멸균이다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위생 개념이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9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요,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1950년만 해도. 근데 그때 미국에서 이 한국을 원조하는 차원에서 서울대 그 이 교수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되돌아보면서 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보세요. 요즘도 특하면 광고하는 게 애들 수족구 같은 거 할 때 뭘 말합니까? 손만 잘 씻으세요.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병 다 예방합니다. 그러면서 손 닦는 법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올 정도니까 보통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의 개념이 물론 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적어도 이 11장부터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서의 부정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장, 14장의 내용도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처방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전염병이 돌면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삼지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힘써서 해결하려는 것을 봅니다. 예? 뭐 이런 공항에 들어올 때도 무슨 열감지기 같은 걸 다 봐서 그런 뭐 외국에서 잘못된 감염돼 들어오는 거 다 잡아다가 격리시키죠.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그 병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내보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 전에도 뭐 병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뭐 메르스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걸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집단적인 죽음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거예요? 이 감염,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말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장에는 각종 성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질환 위험을 환기시키는 이 규정도 결국 모두 위생적으로 청결한 삶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다룬 이 세 가지 다른 이유들도 충분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다른 이유보다 오히려 이 건강한 삶을 위한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종교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을 종교의 노예로 삼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이 삶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뜻이고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이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이것저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확실한 규례로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냥 당장 뭐 이게 닿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염병을 알듯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차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게 뭐 한 가족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국가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위생상의 어떤 규례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무슨 종교적 규율이라고 생각했죠. 무슨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 규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역사를 통해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우상 숭배, 또 성적으로 방종하는 거, 또 사회 질서,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거룩을 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아주 바르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가정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가정조차 핵가족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살아가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같은 집에서도 너는 이 방, 너는 저 방 이렇게 살아도 심지어 막 전화로 서로 통화해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부 이기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본능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입니까? 짐승 같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분명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온갖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요, 여러분 잘 듣고 따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법칙에서 위배된 것들로부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초기에 그 이 마라에, 출애굽 초기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레위기라고 그랬는데, 이 레위기 때문에 의사들은 뭐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먹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서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함께 돕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16장에는요,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룹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먼저 대제사장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네 가족 다 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다 또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죄로 더럽혀졌다고 하는 성소에도 막 그 피를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깨끗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이 또한 위생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인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속죄하는 그런 날. 그래서 그날 이날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하나는 제비 뽑아서 속죄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로 광야로 쫓아내버려요. 아주 멀리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성막의 구조 아시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얻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백성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날이고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회개를 하면서 이 날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에서 끊겨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방향이 빗나갔다고 그랬죠. 하말티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죠. 빗나간 이상 절대로 저 관역을 향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무서움을 하나님이 다시 알게 하셔서 그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하시는 그게 바로 속죄일의 날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죄가 어떤 건가라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이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좁아도 이 길이 생명에 닿았으면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틀었더니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사기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배가 부르고 살아요. 아주 그냥 백만장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지옥이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화려함에 속아서 나는 지옥에 사탄에게 뭐 내 영혼을 팔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성도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 크고 엄청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험난한 길, 어려운 길에도 기꺼이 가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와서 어떤 끝을 맺어야 되겠다는 그 끝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일단 가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뭐 유학생으로 오든 아니면 뭐 워킹 할리데이로 오든 뭐 이민으로 오든 와가지고 살다 보면 되겠지. 물론 그러다가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보내시는 이유, 그래서 내가 그 끝에 가야 될 그 끝을 안다면 이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가는 그 길이 만나는 그런 문제라면 내가 이겨가든 피해가든 아니면 기다렸다 가든 분명히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날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며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 오늘도 3월의 첫째 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들을 이곳에 담아서 매달 우리가 첫 주, 첫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이 한 달을 한 달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기억을 하시고 바르게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에는 또 같은 얘기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미 11장에 응신물 규정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뭐 피든 기름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도 하시고 분명히 이것을 사람의 목숨으로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런 피를 먹는 문화가 있죠. 그 생혈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선지국처럼 끓여 먹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서는 아마 뭐 이게 위생적인 의미라면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생혈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잘못 먹었다는 큰일 납니다. 또 기름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 몸에 좋지 않죠. 물론 돼지고기 같은 경우 삼겹살 기름이 있어야 맛있고 보통 우리가 뭐 소고기도 마블링이 기름 아닙니까 결국. 그래야 부드럽지.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은데 부드럽고 맛있는 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부터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이때 의학도 과학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위생을 잘 지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당신이 피가 좋아서 뭐 기름이 좋아서 뭐 그거를 나한테 바쳐라. 너네 절대 먹지 마라. 여러분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한 삶과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18장. 아까 말한 것처럼 18장에는 이미 성년이 되는 나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겁니다. 아까 11장의 음식 문제에도 거룩을 명하셨는데 여기 성 문제를 다루실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처럼 살지 마라. 가난 풍속도 따르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알겠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성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의 가장 큰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윤리 중에 인간 세상의 기초는 성윤리입니다. 남녀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을 비롯한 모든 윤리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게 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흙으로 그냥 먼지로 대충 만들었는데 여자는 좀 더 고급 메탈리로 만들었잖아요. 안에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낳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더 많은 기간의 회복의 기간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성이라는 이건 이 사랑받을 이 존재들을 너무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남자들은 하도 뭐 무슨 끼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서 워낙 뭐 부에 와야 되고 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켜내고 함께하고 포옹하고 다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오늘날 이 여자들이 이제는 이제 막 다 남자처럼 돼가는 이런 사회에는 제가 볼 때 좀 성경적인 것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즘 말하는 것처럼 무슨 여권 뭐 운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여권 운동을 안 해도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권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주신 나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고유한 사명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장을 읽다 보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이상한 이 관계들이 많아요. 막 이 섹스의 관계가 막 누구하고 하고 뭐하고 하고 뭐 심지어 무슨 뭐 저기 와이프 장모하고 뭐 같이 삼각 뭐 아무튼 지저분한 얘기가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딸린 이 성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사회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나안 백성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폐망을 받았던 그 이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뭐 여사친 말고 남사친 말고 남친 여친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념이 성적인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좀 와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친과 여친이 그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분명히 결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섹스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시고 험하게 멸하신 나라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끔찍한 이유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안티로 막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면서 이상한 일을 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18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이 성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땅도 사람을 토해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 6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그냥 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날 가나안 주시겠다고 했으면 가나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680년이 흘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0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날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처음에 실패를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고 잠시 40년간 다시 하나님이 유예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인권 존중, 생명 사랑, 공평과 정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나안 백성들은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해서? 아니요. 뭐 어떤 표현에는 뭐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도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부분 이 땅에서 멸망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 눈앞에 이 쾌락을 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한 번 실수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속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다가 가는 백성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살폈던 것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데도 이를 갈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분명히 돌아옵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고집한 거예요. 지옥길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대를 외면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18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지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8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라면.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지금 너무 세상에 이런 이 성적으로 자유화된 이 문화 속에 너무 쉽게 물들고 있는 게 참 큰 문제죠.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지 아닌지 심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성적인 개방을 넘어서 성적인 문란함이 섹시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정부가 나서서 이 포르노 사이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해서 몇십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줘야 되는 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그때는 막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봤더니 다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문화다. 이런 게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이걸 주장하고 그런 욕구를 자기들의 욕구를 정당하게 받아낼지 모르지만 이런 변명과 핑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는 쏘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18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되새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 실수할 수 있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결하지 못해도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9장입니다. 19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아까 사회적 윤리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 이웃의 진실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섞어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교배를 혼합시키지 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그랬지만 지금 여기서도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미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죠. 혹시 페이스북을 보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뭐 신앙적으로 좋은 사이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이런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좋은 그 어떤 도전의 글들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도 하는데 특히 이 창조의 부분에서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지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어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 요즘 뭐 인터넷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말들 내가 딱 듣기에 너무 좋은 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아까도 뭐 창조론에 대해서는 이상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바른 신앙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바르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여러분같이 이런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청소년 애들 데려다가 막 그 이 계몽운동하듯이 아예 어릴 때부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교육을 막 하는 일들을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살피면서 창조과학에 소개됐던 그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말고 문신을 새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문신이라는 것은 마치 문은 하나의 문화요. 아주 유행이요. 아주 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여기다가 이상한 거 새기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 새기면 어떨까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즘에 무슨 그게 유행인 것처럼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서로 둘이 사귀면서 너와 나의 사랑이야 그러고 저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헤어지고 찢어진 다음에 이걸 다시 다 지우니 껍데기를 벗기니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들 봤어요. 바보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딸을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딸이 창녀짓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크고 저도 이제 애가 크고 나니까 어떨 방법이 없더라고요. 얘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가서 칼을 들고 막을 수도 없고 보초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에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몇 명 사귀다 말고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 명령들 여러분 잘 되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분노하시며 금하시는 겁니다. 또한 점쟁이, 무당, 박수 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점치는 일을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술시장이 한 해 2조 원 규모가 넘어갑니다. 뭘 보든 간에 재미로 보는 운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불안해지고 어렵고 내 미래의 일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항상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 합니다.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비록 내가 내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봤더니 뭐 수염을 깎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깎지 말라 그러는지. 근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뭐 여기도 안 깎고 막 아무튼 지저분하게 저는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큰 틀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아마 그때는 뭐 면도를 막 칼로 막 하던가 뭐 이러다가 뭐 비어서 무슨 파상풍이 벌려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하고 오늘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우리가 잘 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성경은 사형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드는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접신하는 사람들,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친상간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 짐승과 성행위한 자들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 법이 여기저기 되면서 이제는 점점 이런 게 나오죠. 동물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또 집단으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동성애가 한번 통과되고 났더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자기의 만족과 소수인권 보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문화가 여러분의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 누구가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겹고 역겹게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전능하신 능력 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20장의 이야기를 이 죽어야 되는 이야기를 잔인하다고 오해합니다. 20장의 결론적인 교훈은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이 죄악을 제하라. 이 전염병을 제하라. 육체적 전염병이든 영적인 전염병이든 너희 영혼을 죽게 만들고 육체를 썩게 만드는 것을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시는 목적은 악을 제하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창조한 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자꾸 결과론적인 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목적 예방론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 구약을 뚝 떼버리고 신약에 와서 율법이다 구원이다 뭐 어떻게 행위를 받냐 안위를 받냐 아니 처음에 역사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이 뒤에 와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 레위기 특히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방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주신 그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했지만 뭐 동형 보복법 같은 거. 그러니까 동형 보복법.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찔러서 눈이 멀었어. 그럼 그 사람의 눈을 찔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찔러라라고 보복을 해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으니 너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노예가 잘못해서 주인의 얼굴에 칼자국을 냈다. 노예가 잘못해서 주인의 얼굴에 칼자국을 냈다 그러면 주인은 노예의 목을 자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한 공평한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법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아가지고서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법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만 알아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야 그래야 이게 사랑의 법으로 온전히 가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말 그대로 성경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가장 조심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인권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들 눈 깔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20장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가 요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되새겨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성찬의 모임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